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왔습니다. 기도하고 돌아가길 소원합니다. 내가 이 한 주간 동안 이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일 텐데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찾아와 달라고 주님을 초청하시는 기도로 한 번만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을 초대합니다. 각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간 자리로 오기를 소원합니다. 각 사람의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저도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 부끄러우나 아버지, 이 시간이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 부끄러우나 이 시간이 제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셔서 제가 다시 하나님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제가 다시 한 번 세우시길 소원하며, 주님의 임재가 다시 한번 사랑하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주님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옵시고 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우리 다듬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 우리 다듬어 주옵소서. 함께 주기도문으로 고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경외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은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말씀. 시편 91편 말씀 1절로 마지막 절 말씀 다 자셨으면 한 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 1절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팽파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장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대로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를 양성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리라 하시로다. 아멘. 시편 91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구조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인에게 어떤 재앙을 표현합니까?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어두울 때 펼치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 그리고 밤에 찾아오는 전염병이라고 두 가지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화살은 어떠합니까? 낮에 날아오는 화살은 어떠한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보이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 이거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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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렇게 되는 거죠. 날아오는 화살을 피하거나 막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뻔히 보이는 게 있어요. 내가 이대로 가면 경제 어려움이 생기겠구나. 내가 이대로 가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대로 가면 사회적 어려움이 생기겠구나. 내가 뻔히 날아오는 화살인데 그 화살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낮에 날아오는 화살의 이미지예요. 그렇죠? 내가 알지만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밤에 찾아오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밤에 찾아오는 전염병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그쵸? 여러분, 전염병을 언제 걸렸는지 본인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나요? 뭐 인식하기 어렵죠, 그쵸? 역학조사를 하는 사람도 알아내기 힘든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염병에 걸리는 걸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밤에 찾아오는 전염병. 그리고 전염병은 바깥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날아오는 화살은 내가 뻔히 보이는 문제가 나한테 닥쳐오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밤에 찾아오는 전염병은 난 내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 내 안쪽이 무너져 내려있는 거예요. 내 건강이 상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 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전에 이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얻는 두 가지 어려움의 큰 이미지로 우리 가운데 표현되고 있습니다.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밤에 찾아오는 전염병.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할 때가 있죠. 내가 내 문제를 핸딩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 칼의, 칼과 창의 이미지는 그래도 내 뭐에 있어요? 내 리치, 내 팔의 영역 거리에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창, 칼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내 팔 안에 있는 부분들을 표현하는데, 화살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해서 되는 것도 쉽지는 않죠. 내가 잘해야죠, 그렇죠? 근데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영역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공포가 있죠.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쪽은.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런 걸 우리가 한데 그냥 닥치잖아요. 그게 우리가 한데 화살이 날아온 것처럼 닥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렇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화살이 많이 날아오죠. 하나만 날아와야 되는데 뭐가 하늘이 새카매. 저쪽에서 뭐 수백 개를 쏜 것 같아. 샤, 저기 이제 나한테 곧 내려올 거죠, 그렇죠? 샤, 오는 것 같이.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때가 있고, 관계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내가 이대로 쭉 살아가면 내가 생각하는 개연성에 별다른 계기가 안 생기고 이렇게 쭉 살아가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런 화살 앞에 서 있는 기분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쭉 별일 없이 살면 괜찮아야 인생의 전망이 사실은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이어야 되는 건데, 특별한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겨야 정상인데, 특별한 일이 안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그게 되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 내 인생에 특별한 일이 안 생기고 이렇게 쭉 가면, 아, 내 인생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면 문제잖아요, 사실 그게. 그렇죠? 화살이 날아오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 난 내가 더 능력 있고 괜찮고 신앙 좋고 잘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 내 내면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전염병이 언제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언제부터 이런 사람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전엔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고 내 스스로 나를 인지하기에는 내가 더 괜찮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었더니 내가 그만큼 능력 있고 역량 있지 않아요. 전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있고 외부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안이셔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여야 한다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어떤 하나님을 표현해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의뢰라는 게 뭐예요? 사건을 의뢰하고 그러죠. 의뢰라는 게 뭐예요? 아, 이 사건을 저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제가 이 사건을 의뢰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너의 대안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시인은 우리 가운데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들의 대안이십니까? 보통 사람들의 대안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대안은 우리예요, 그렇죠? 내가 내 인생에서 갖는 대안은 나예요. 근데 그게 언제 무너져요? 화살과 전염병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대안이 안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인생의 되게 많은 부분은요, 우리 자신이 대안이 못 돼요. 사실은 화살인데 내가 화살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실은 전염병인데 내가 전염병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잘 대응해내지 못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서 내가 대응하고 있다고 착각할 뿐.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신은 우리 가운데 뭘 권면해요? 하나님이 너희의 대안이셔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대안이셔야 돼. 화살이 날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안이셔야 되고 전염병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안이셔야 한다라고 시인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안으로 삼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될 것이라고 시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까? 이 시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 있죠. 이게 되게 천사가 등장을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안으로 삼을 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을 때 그렇죠. 하나님을 나의 대안으로 삼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10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라고 표현하죠.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는 어떤 메타포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화살의 메타포에서 연결되는 거죠. 나를 향해서 쭉 날아오던 화살이 나한테까지 못 미치고 툭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는 옆집에는 다 전염병이 돌았는데 우리 집에는 전염병이 안 들어오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연결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안으로 삼는 자를 지켜준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누구까지 나와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게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좋아할 수 있는 구절이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어디서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단이 인용하는 바람에 이 원래 의미가 좀 훼손됐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하는 바람에 원래 의미가 좀 훼손되어서 왜곡해야 됐지만 이 원래 의미는 사단이 왜곡해서 인용했을 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안으로 삼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모든 길에서 그를 지킨다고 하셨고 그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오늘의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대안으로 삼으라고 하는 게 오늘 시편 91편에 말씀해주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어떠합니까? 이건 좀 개인적인 얘기, 큐티를 합시다. 저는 이런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입에선 달고 속에선 쓰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딱 읽을 때 좋지 않아요? 너희 천사들을 보내셔서 너희 모든 길에 너를 지키실 것이다. 제 이 말씀을 읽을 때 입에서 답니다. 너무 달콤한 말씀이에요. 내 속에서 써요. 왜요? 내가 오늘 태어난 게 아니잖아. 제가 세상의 첫날입니까? 내가 세상의 첫날이라면 이 말씀을 믿는데 부끄러움이 없을 거예요. 내가 오늘 지구에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모든 길에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하시면 제가 그 말씀을 믿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오늘이 첫날이 아니에요. 저는 45년째 살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으로 대안을 삼은 적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 대안을 삼은 적 있겠죠. 내게 저 화살이 날아올 때 하나님 제발 저 화살을 나를 피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내 내면이 무너지고 전염병이 들리는 것 같을 때 주님께서 나를 여기서 구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기도가 내게 다 응답되지 않았다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의지했다 실망했다는 경험들 우리가 다시 주를 앞에 서기 어렵게 합니다. 그래 이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을 좀 믿어보자 하나님을 의지해보자 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대안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어요. 하지만 화살이 나한테 맞았지. 중간에 떨어져야 되는데 전염병이 들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이게 전형적인 말씀이고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할지 뻔하고 난 이걸 익히 알고 익숙하고 우리한테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한테 실망의 경험들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실망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주를 의뢰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다시 주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 걸음 물러서서 이런 구절이 마음에 깊게 와닿지 않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어떤 화살은 저를 관통했습니다. 어떤 전염병은 저에게서 피해가지 못하고 그 병 때문에 제가 죽을 뻔하였습니다. 어떤 죄악은 나를 물들였고 어떤 위기는 나를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럼 그때 내가 주를 의뢰하지 않은 나의 책임인가? 글쎄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따낸 제 신앙 수준상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했던 기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해맑게 믿기 어렵습니다. 정말 천사들을 나에게 보내실까? 천사들이 나와 함께할까? 이러고 마치면 안 되죠. 이러고 마치고 싶은데 우리 좀 한 걸음 더 가봅시다. 시편 91편을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아 시인에겐 이렇게 해주시고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시다 보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 얘기를 합니다. 예, 저도 그러합니다. 저도 그러했고요. 저는 심지어 지금도 그러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제 인생을 돌아보고 지금을 돌아볼 때 제 인생 항상 천사가 지켜왔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간증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천사는 아직도 제 옆에까지 도착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보내신 것 같은데 좀 뭔가 봐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으십니까? 결국 내가 해결했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결국 내가 풀어갔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의뢰하기 멈추고 있진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 역시 그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신이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새 사냥꾼의 올무를 얘기하고요. 심한 전염병을 얘기하고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를 얘기하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얘기하며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에서 얘기하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얘기하며 왼쪽에서 넘어진 천명을 얘기하며 오른쪽에서 넘어진 만명을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떨어져 내리고 있어서 잠시 후면 돌에 부딪혀 내가 깨어질 것 같다라는 것이 사실은 시인의 고백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시인은 한 번도 전염병을 보지 않았던 사람도 아니고 한 번도 재앙을 만나지 않았던 사람도 아니고 한 번의 화살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시인은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인이 자기가 떨어져 내리고 있는 중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난 지금 높은 벼랑에서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천사를 보내어 저 돌에 안 부딪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과정적인 실패들을 최종적으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벼랑 끝에 세우시네. 아, 이 벼랑 끝에서 떨어지게 하시네. 감히. 아직 안 부딪혔잖아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이 시인의 고백이 느껴지세요? 심한 전염병 가운데 있잖아요. 내 입에서 천명과 만명이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한 전염병 터지는 한가운데 있다는 게 시인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사는 세상이 심한 전염병의 세상 같아요. 다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다 지금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어요. 저도 곧 그러겠죠. 저도 옮았어요. 저도 병증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정적 실패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래서 마치 이 시인에게는 어떤 과정적 실패도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에이, 이건 이 시인에게나 벌어진 일이지 나에게 벌어진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 신을 이렇게 지키셨나 봐. 난 지키지 않으시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그리고 이 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전염병이 걸려가는 그때에 화살이 날아오는 게 보이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대안으로 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대안으로 삼느냐 하는 거예요. 화살을 안 쏘게 해주세요. 화살이 쏘아졌어요. 나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고요. 곧 나를 죽일 거예요. 그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대안으로 삼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자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하면 다윗이 연상되시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의 시를 봤습니다. 모세의 인생에 실패가 없었습니까? 다윗의 인생에 실패가 없었습니까? 모세의 인생도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자기가 작년에 세웠던 계획이 얼마나 초라하게 몰락합니까? 자기가 청년기부터 이집트의 왕자로 살기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하겠다라고 꿈꾸며 무엇인가 펼쳐보려고 했을 때 어이없이 그것이 초라하게 실패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괜히 나서다가 본인의 삶도 지키지 못한 채 목동으로 전락해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40년이 흐릅니다. 여러분, 이 패배감을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이 실패감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잠깐의 성공을 경험하죠. 어떤 열 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광야에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도자에게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 것 같은 큰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꿈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였죠. 모세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합니다. 실패.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난민처럼 광야에 산 사람들을 돌보는데 인생을 낭비했어요. 모세가 생각했던 건 내가 젊은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 나라를 시작했던 게 그의 꿈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성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최종적으로 모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성공하나요? 하나님, 저를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가 죽어도 그 땅을 보고 죽고 싶습니다. 저 여기 길거리에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 부름에 거절당합니다. 그럼 다시 묻습니다. 모세 인생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모세가 실패했나요? 모세가 실패했습니까? 모세는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가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그가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자기 인생이 흘러가지 않았지만, 자기 원했던 방식으로 자기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시고 그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모세는 그 많은 실패 속에서 결국 어떠한 화살도 결국 나를 관통하지 못했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어떠한 전염병도 나를 죽이지 못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이 시가 모세의 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이야기한 무엇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천사가 나를 지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누가 나에게 화살을 쏘지 않길 바랐는데 화살을 쏘았다는 사실에 이미 절망한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 마을에 전염병이 시작됐다는 것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 나를 버리셨다고 고백하진 않습니까? 내가 바깥에 문제가 없길 바랐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나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내 내면에 문제가 안 생길 바랐는데 내면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나는 이미 다 포기해버리진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날에 내가 의기소침해지고 내가 열정이 사라지고 내가 희망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느껴지는 그날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들 대안으로 삼으세요. 아, 내 인생의 일이 틀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그날에 저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문제가 생겨버렸다. 저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인데 그 영역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문제가 나한테 날아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감히 우리 시편 91편 앞에서 내가 이미 여호와를 의지해 봤는데 그 화살은 나를 관통했고 내가 이미 천사들을 신뢰해 봤는데 그 전염병은 나를 죽였다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날아오고 있는 화살 앞에서 이 독한 전염병들 앞에서 하나님을 나의 대안으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 인생도 모세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혹은 우리가 모세에게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면 모세는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이제는 자기 인생에 80년 동안 쌓아온 것이 패배감이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인생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지 않을 그때 하나님이 시키신 말씀을 듣고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는커녕 그 앞에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너희가 지도자에서 물러나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얼마나 여러 번 쫓아내려고 합니까?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하고 말지 정말. 그런데도 이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 그때 모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상황이 실패하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모세는 여전히 지도자 노릇을 해요. 백성들이 반발하는 것, 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그때 여전히 모세는 지도자 노릇을 해요. 그러면 그 모세가 그 나라를 지켜요. 그 민족을 지켜요.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도자는 나잖아. 내 인생의 지도자는 나예요. 그렇죠? 내 인생의 지도자는 나예요. 때로 내가 나를 싫어하고 실망시켜요. 내가 나를 비난하고 너 좀 똑바로 못할 거면 때려쳐라 라고 얘기할 때 있어요. 왜? 원래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했던 것처럼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목적인데 거의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 죽으래요. 이게 대안 있는 대안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뭘 지도하고 뭘 풀어갑니까?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한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어요? 그게 모세를 실패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 한 번 더 해서 미안해요. 네, 여러분, 이걸 알아야, 이걸 믿어야, 에이,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야, 라는 소리를 안 해요. 여러분 인생의 어떠한 장면과 경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그때는 안 도와줘서 나 지금 의지 안 하는 거야,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야, 나도 믿어봤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대안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말씀대로 천사가 이놈의 천사는 진짜 왔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천사는 진짜 와서 나를 벼랑 끝에 안 세우면 더 좋지. 벼랑에서 안 떨어지면 더 좋고. 근데 벼랑 끝에 섰고 벼랑에서 떨어졌는데 그래도 늦지 않게 도착하셔서 돌에는 안 부딪히게 하신답니다. 이 정도로 웰컴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천사를 나에게 보내셔서 내가 벼랑 끝에 섰고 심지어 떨어져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날 돌에 부딪히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돌에만 안 부딪히면 되는 거잖아요. 날 돌에 부딪히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 살려주시옵소서. 그 천사의 손길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나를 잡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날 벼랑 끝으로 내몰았잖아요, 날 벼랑 끝에서 떠밀었잖아요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주여 내 돌들로부터 날 지키소서 하실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붙잡으실 것입니다. 수요기도에 찾아오셨다는 것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 입술로 토하시고 전심으로 고백하셔서 여러분 혹시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꼈는지 할지라도 떨어져 있다고 느꼈는지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들 대안으로 삼으시고 주의 손길에 구원받으시는 그 천사를 경험하시는 각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이 대안이 됩니다. 저도 그러고 싶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좀 쉽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내가 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문제를 오히려 키우고 있었을 때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예요. 벼랑 끝에 쓰셨습니까? 괜찮아요. 벼랑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붙잡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가 여러분을 돌에 붙이지 않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나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나 여러분들 여러분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갖고 갑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저희가 다시 주님을 신뢰합니다. 다시 주님을 의뢰합니다. 도와달라고 오늘 각자의 기도 제목대로 삶의 정황에 따라서 우리 자유롭게 25분 길지만 짧은 시간입니다. 놓지 마시고 끝까지 개인의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고 나가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